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적용했던 여행 제한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완전하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공항과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과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동안 제한됐던 행선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육로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지만 별도의 음성 진단 결과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계보건기구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중 한 가지를 완전히 접종하면 됩니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미국산 화이자, 모더나, 얀센 또는 영국산 아스트라제네카,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 백신, 인도산 코백신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전화시키려 하지 않으며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7일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국제 환경을 미국과 동맹, 우방,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익과 가치에 보다 우호적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현상 유지가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이익은 물론 영내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인식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 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무스타파 알카데힘이 이라크 총리를 겨냥한 테러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스타파 알카데힘이 총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공격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의 민주화 과정을 약화시키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이라크 보안군이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려는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알카데힘이 총리가 머물던 바그다드 관저에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가 접근했으나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8일 미얀마 군부 세력에게 민주주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이 이끈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로의 복귀를 요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는 민주주의 복원, 인권, 법치를 위해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린다면서 그와 같은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1,300여 명의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1년 전 이날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에 83.2%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민족동맹은 이듬해인 1월 5일 의회 의석의 25%를 군부에게 강제 할당해온 헌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군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아웅산 수치 여사와 원민 대통령을 구금했습니다. 중국군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위해 사막에 미 해군 항공모함 보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민간 위성 분석회사 맥사 테크놀로지는 7일 중국 신장 북서부에 위치한 로창 인근 사막에서 무용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만들어진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연구소는 이 모형들은 최근 중국이 건설 중인 새 타격 훈련장의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AP통신은 최근 중국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해군력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이은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의 UN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황해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5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촉구하는 올해의 UN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확인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의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롭다며 북한 당국의 개선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을 대표해 지난달 말 UN 총회 재상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5일 VOA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먼저 고문과 성폭력 등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처우와 환경, 자의적 구금과 처형, 광범위한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사법체계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국외에서 추방되거나 송환된 탈북민에 대해 고문과 처벌, 처형 등 보복이 자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탈북으로 매춘과 강제결혼 등을 위한 인신매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상과 양심, 종교와 신념, 표현과 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광범위하고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며 불법적이며 자의적인 감시와 처벌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문제 해결과 납치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로 두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안보리가 인권 문제 등 북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매해 12월에 북한 상황을 논의했지만 2018년과 2019년에는 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비공개로 기존 오후 회의 일정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안건을 추가로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7개 나라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 개진을 희망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를 반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올해 결의안에는 작년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우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초안은 최근 가뭄과 홍수, 코로나의 악영향, 북한 당국의 계속된 국경 봉쇄와 식량에 대한 접근 제한 등으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위태로운 데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당국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모든 규제 조치가 국제인권법과 안보리 관련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비례적이며 차별적이지 않게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예방적, 개선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 원조국들, 인도주의 단체들이 취약계층에 접근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원, 감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백신 공동구매 배분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백스는 지난 5월까지 북한에 백신 170만 회분을 1차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북한이 몇 가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아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백스는 또한 추가로 북한에 중국산 백신 시노백 297만 회분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지난 9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다른 국가의 백신을 재배정하도록 양보했습니다. 초안에 아울러 북한이 상주 유엔 기구들과의 협력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북한의 국경 봉쇄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현지 활동이 어려워 북한에 파견된 지원이 모두 철수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약 35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번 초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제3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리될 때까지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올해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으며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은 이달 중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처리되고 다음 달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고 특히 2016년부터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북한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제개발처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5일 북한인권단체 노체인의 탈북민 출신 정광일 한국지부장이 최근 서메사 파버 국제개발처장에게 북한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뷰이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관련 확대와 침해를 부각시키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관련해선 북한의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원조 제공을 거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한 지원 제공에 상당한 장벽을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처 등을 통해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75만 달러 상당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이후 북한 지도부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지원의 분배 감시 문제 등 투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직접 지원을 중단했으며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지난해 B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위기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은 북한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는 노력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서메사 파워 처장이 정광일 지부장의 서한을 받거나 답장을 보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파워 처장은 과거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시절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2016년 방한 때 정광일 지부장의 집을 방문해 1시간 이상 환담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그의 활동을 격려했었습니다. 파워 처장은 특히 당시 트위터에 북한의 민주주의 정보를 유입하는 영웅적인 탈북민 정광일 대표의 집에 도착했다면서 그의 활동 관련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15호 정치범 수용소, 즉 요덕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 지부장은 지난 4일 BOA에 파워 처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서한을 통해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줬던 파워 처장이 계속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지지해 주길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원다 파워가 유엔 대사로 계실 때 저하고 2004년도부터 만일 했어. 2004년 5년 6년까지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까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대동포 유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이 그 어떤 변화를 위해서 세문다 파워가 관심 가질 때 저는 아, 이 사람이 진짜로 진심으로 북한 주민들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정치부장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최근 워싱턴으로 노체인 본부를 옮기고 미국인 찰스육 씨가 대표를 맡았다며 자신은 대표가 아닌 한국 지부장으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귀에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꼽히는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협력해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봉쇄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인 가정연구협회의 에리엘 델 터코 부국장은 이를 국제문제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 당국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북한 국적 기독교인들을 색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중국이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을 돕고 방조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 정부의 목표는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위성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적해 체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위성 요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찾아내는 주요한 방법은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보고서 신앙 박해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사례 25건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탈북자들을 신문해 그들의 대답을 기록한 뒤 북한 요원들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기독교 활동에 관련된 탈북자의 경우 중국 당국자가 서류에 특정한 도장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3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completely outrageou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knows exactly how Christians in North Korea are going to be treated. I mean, every North Korean defector that is forced
북한으로 송환된 기독교인들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중국 정부가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모든 북송 탈북자들이 처벌을 받지만 기독교인들은 특히 지독한 처벌의 표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We're hearing reports that they're beaten with this, with steel rods, with other items, enduring positional torture. I think what's really sad.
기독교인들은 주먹과 쇠막대기로 구타당하고 불편한 자세로 오래 버티는 고문을 당하며 기도하다가 걸린 한 사람은 20일간 매일 북한 관리들로부터 맞았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이 같은 상황은 국제 기독교 공동체가 응당 매우 우려해야 하는 것이며 또 우려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는 실로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the worst because the North Korean regime is actively trying to eradicate Christianity. That's why it's worse. It's not just the government that restricts.
북한 당국이 신앙을 제한하고 교회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기독교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에 최악의 탄압국이라는 것입니다. 델터코 부국장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자국 내에서 기독교의 뿌리를 뽑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 USA는 지난달 상황은 지옥과 같다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북한 내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시장에 중국산 밀수품의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북한 내 기독교인은 이 단체에 주민들이 쌀, 옥수수, 생필품 가격이 급등해 걱정하고 있다며 특히 소금과 식용유 가격은 4배나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북한인은 주민들이 쌀을 구하지 못해 산나물과 소금국만 먹고 있다며 일부 가정은 겨우 하루에 한 번 먹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 USA의 에이미 램 대변인은 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경 봉쇄로 인한 경제난 속에 북한 내 기독교인들도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램 대변인은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식량과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을 떠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가 강화돼 기독교인들에 대한 감시도 높아졌고 신앙을 비밀리에 지키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발각돼 노동교화소 등으로 보내질 더 큰 위험에 현재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 USA는 다만 북중 국경 봉쇄에도 북한인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먼이라고 밝힌 오픈도어스 북한 담당관은 지난달 발표한 글에서 지금과 같이 북한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북한 기독교인들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분배하는 사업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우리는 지원 양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픈도어스는 중국 내 안가와 협력망을 통해 북한인 6만 명에게 식량과 의약품, 옷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주한미군은 5일 미한 동맹이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주한미군 대변인은 이날 미한 연합 공중훈련의 규모가 축소되고 실사격 훈련 없이 진행된 것이 한반도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피터스 대변인은 이번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났느냐는 질문엔 한미연합사령부 방침에 따라 계획된 훈련이나 실시된 훈련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다만 훈련은 모든 전문적인 병력들의 준비태세와 숙련도, 신뢰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이 1일부터 5일까지 연합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주한미군 F-16 전투기와 한국 공군의 F-15K, KF-16 전투기 등 양국에서 각각 100여 대가 참여했지만 실사격 훈련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이 대북 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주춤했던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가 다시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제재 위반을 저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이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호가 이달 중순부터 동중국해와 일본 근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함정이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고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유지하는 이 같은 활동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해양경비대와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일본은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독일 호위함 바이에른호는 5일 일본 도쿄항에 기항했고 대북제재 감시 활동에 앞서 오는 12일까지 미국, 일본 등 5개국과 함께 연합 해상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싱턴 민간단체 신미국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5일 VOA에 불법 해상활동 억제에 참여하는 국가에 독일이 추가된 것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활동에 맞서는 미국과 유엔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제재 이행에 대한 관련국들의 정치적 의지가 강화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is rise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monitoring areas with high levels of sanctions evasion activity indicates an increase in global political appetite for enforcing sanctions abroad.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지역의 감시를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는 것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와 핵 비확산 노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참여로 최근 2개월 사이에 영내에서 대북 제재 감시 활동에 참여한 나라는 6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뉴질랜드, 지난달에는 호주, 프랑스, 캐나다, 9월에는 영국에 자국의 초계기나 호위함 등을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해왔으며 특히 제재 위반에 대한 감시 활동에 동맹국의 참여를 독려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은 사실상 연례적으로 관련 자산과 병력을 일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와 의심 사례를 집계한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호주 등 서방 국가들이 영내에서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13차례입니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관련 활동이 5차례에 불과했지만 올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또 2018년 6차례, 2019년 9차례보다 많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런 활동을 통해 2018년에 제재 위반 의심 사례 9건, 2019년에는 5건, 2020년에는 1건을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일본 측이 공개한 적발 사례는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파는 석탄 수출과 정제유 반입 등 북한의 관련 불법 활동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중간 보고서에는 공해상 선박간 환적이나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유조선의 유류 운송 등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설명하는 등 예년보다 선박들의 불법 활동에 관한 내용이 줄었습니다. 해상 안보 전문가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의 육로 봉쇄가 지속되면서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해상 불법 활동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hat has happened now is that the world is engaged in economic recovery and of course China and North Korea are no different. And so you're going to see a spike in activities now.
많은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고 경기 회복에 돌입하면서 경제 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북한도 예외가 아니며 이에 따라 관련 불법 활동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츠 전 위원은 특히 중국이 최근 전력난 해소와 철강 생산 증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석탄, 철 등의 자원 기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접한 북한과의 관련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들은 북한 업체들이 서해를 통해 중국의 석탄을 밀수출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등 수출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입니다. 한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영내에 군함 등을 파견하는 데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Standing up to China or trying to reduce Chinese violations of UN sanctions could be one of the reasons or as part of the broader international effort to curtail Chinese intimidation or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거나 관련 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이나 범법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광범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아프리카 나라 나이지리아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해 자국 금융기관 등에 정기적으로 주의보를 발령하고 북한발 화물이 자국에 들어올 경우 경보를 울리는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 이행에 필요한 법적 장치 미비 등의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4일 나이지리아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이번 보고서는 나이지리아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여러 조치를 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과 나이지리아 금융정보국 등이 자국 은행과 금융기관들에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관련한 주의보를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주의보는 은행들이 대북 제재 결의 내용들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들의 목록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019년 9월에 발령된 나이지리아 금융정보국의 주의보의 경우 안보리가 금지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제재 회피를 경계하며 북한과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 제도를 적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 아부자 주재 북한 대사관의 모든 금융활동에 대해 당국에 보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를 통해 환기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 세관이 북한에서 온 화물이 도착할 경우 경보를 울리는 체계를 운영 중에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발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경보가 울리게 돼 관계당국이 제재 위반 등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같은 조치들과 별개로 나이지리아의 대북 제재 관련 조치를 이행할 만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실제 이행 상황에서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특히 화물 경보 체계에 대해선 아직까지 세관이 북한 관련 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적 권한이나 특정 규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확산 금융 관련 정밀 금융 제재 상황에 이 체계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북한과 이란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권고안 7번 항목에서 최하인 미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활동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서아프리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지리아에 북한 대사관이 설치돼 있으며 나이지리아 정부는 북한으로부터 무역 사절단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건설회사로 알려진 젠코 등 적어도 한 개의 대형 북한 기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두 나라가 2014년 지식교류 촉진에도 합의한 점도 명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대사관에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은행 계좌 중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는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10년 넘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평양 심장병원 건설을 위한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장비에서부터 건축 자재까지 1,254개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5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재단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힌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제재위는 10월 28일자 서한에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평양 심장병원을 통해 북한 내 취약계층의 중증질환 치료사업 등 여의도 순복음재단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북한 반입을 승인한 물품은 평양 심장병원 건설에 사용될 각종 파이프와 모터 밸브, 압축기, 나무 패널, 물탱크 등 건축 자재와 CT 스캔 기계와 MRI, 응급실 침대, 수술대, 주사기, 소독 관련 물품 등 1,254개에 달합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12개월 이내에 물품을 북한에 반입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물품의 운송 횟수를 3회 이내로 통합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 취한 제재 조치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의도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도 인도주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평양심장병원은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시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병원 건립 제안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7년 연말에 공사가 시작돼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전체 병상 280개 규모로 진행됐지만 2010년 한국 해군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사태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는 앞서 지난 8월 독일이 신청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북한 내 의료장비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제재위는 내년 4월까지 독일이 신청한 신종 코로나 검사용 PCR 장비에 사용되는 로토르디스크 100 스타터 키트 6대를 북한 보건성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농무부가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을 작년보다 3만 8천 톤가량 줄어든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 서비스는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2021년에서 2022년 양곡년도 북한의 쌀 생산량을 조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쌀 생산량 추정치는 139만 8천 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전 세계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25만 1천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조사 대상 63개국 가운데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이라크 등 10개 나라의 상황은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을 걸어 잠근 북한이 곧 봉쇄를 풀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시내지와 중국 단둥을 연결하는 철도 운행 재개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지난 22개월간 계속된 북중 국경 봉쇄를 둘러싼 우여곡절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는 지난해 1월 30일 시작됐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 북한은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 북중 출입로를 전격 차단했습니다. 북한은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선포하고 북중을 오가는 항공편과 철도 운행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로 북중 물류 흐름이 차단된 것은 물론 외교관과 웨어버리 일꾼 그리고 주민들의 입출국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북한에서 외부로 나간 사람은 있지만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한 국경 봉쇄로 리진준 평양주재 중국 대사는 6년 8개월째 북한에 근무하는 최장수 대사가 됐습니다. 리 대사의 후임으로 왕야준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이 내정됐지만 북한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은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에는 3명의 대사가 있습니다. 지재룡 전 대사는 지난 2월 후임인 리용남 대사가 베이징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북한 대사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김정남 암살 문제로 올 3월 추방당한 김유성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리대사도 베이징 대사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10월에는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경 봉쇄 사태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1월까지 22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경 봉쇄가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온갖 추측과 보도가 나돌았습니다. 알렉산드로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올 2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중 북러 국경의 대형 소독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독장이 완성될 경우 국경 일부가 개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지난 3월 중국에 있는 고려 여행사와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 같은 북한 전문 여행사들이 올여름을 겨냥해 여행 상품을 내놨다며 국경 재개방의 신호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NHK 방송은 4월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역에서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열차를 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둥역에 정차해 있는 화물열차에 서포 단둥이라고 써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서포역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국제 화물만 취급하는 화물 열차 전용역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는 이것이 북중 무역 재개의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봉쇄가 풀릴 것이라는 이런저런 관측과 보도는 모두 빗나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당국이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에도 국경 봉쇄와 관련된 정보를 주지 않아 많은 소문이 나돌았다고 말했습니다.
대사관이라고 해서 특정한 정보를 통보받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평양 주재 대사관 같은 경우 자체 정보만 또 그 대사관의 북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수집하는 정보지.
최근에는 북중 국경 봉쇄가 11월에 풀릴 것이라는 보다 신빙성 있는 언급과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로 끊겼던 북중열차 운행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입니다.
단동 신의주 열차 운행은 11월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4일 북중 간 철도를 통한 물자 교역을 준비하려는 동향이 최근 빈번하게 관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한국의 정부기관이 북중 국경 개방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fact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open the border, is beginning to contemplate to open the border, makes sense. It also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에서 국경 개방을 놓고 토론과 의견 수렴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백신을 확보 못한 상황에서 국경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조한범 박사입니다.
첨단 장론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코로나 방역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로 그다음에 염전, 소금 생산 작업도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이 압록강이나 도만강에서 빨래나 세수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경 개방이 단순히 북중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개선에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려 했지만 국경 봉쇄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경을 열고 백신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경우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 구축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켄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Humanitarian aid, vaccines, things like that. They're good confidence builders and will help the process.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예상되는 선택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태운대 교수는 국경 봉쇄로 인한 극심한 경제난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한국,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ith President Moon just having a few months left, now is a good time for them to talk to President Moon.
반면 켄고스 국장은 제재 완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은 미북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스 국장은 전통적인 정치인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에 그런 양보를 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U.S. president, a conventional U.S. president like Biden is going to pay a very heavy political price.
북한은 지난 22개월간 철저한 국경 봉쇄 조치로 인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북중 물류 흐름이 차단됐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에 25억 달러 규모였던 북중 무역은 2020년에는 5억 3천만 달러로 무려 80.7%나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국경이 갑자기 차단되면서 밀가루, 설탕, 조미료,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4배나 올랐습니다. 또 원부자재가 수입되지 않아 많은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경 재개방이 조만간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것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나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들의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특히 북한 핵 문제 접근법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정책 전반에서 사뭇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대북 외교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론을 계승하면서 한층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특히 북핵 해법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를 일컫는 스냅백 방식과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습니다.
최선의 해법은 스냅백을 수반하는 단계적 동시행동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에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후보는 이 구상을 미국과 북한에 제안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그리고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 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 후보의 북핵 접근법은 제재 완화를 우선한 비핵화 견인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행동을 전제로 한 건데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해줬을 때 북한이 만일에 약속을 어기게 되면 다시 제재를 복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냅백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선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를 염두에 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거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윤 후보는 한국이 북한 문제의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남북 간 소통을 높여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한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난 9월 외교 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 발언 내용입니다.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여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간의 소통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해 미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입니다.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 제재 완화를 해주면서 다음 단계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간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윤 후보는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 후보의 정책 기조는 미한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보였던 차이점을 놓고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돈독한 관계를 지금 유지는 해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차이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이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미중 경쟁 구도와 관련한 외교 정책에서도 두 후보의 정책 기조는 결이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고 미 중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유능한 외교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내세웠습니다. 윤 후보는 미한 포괄적 전략 동맹을 통해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동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워킹그룹에 이어 추후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점진적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를 고리로 대중 견제망을 구축 중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시각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상호 존중, 정경 분리, 공동 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여전히 미중 양국 경쟁에서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듯한 그러한 정책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은 기존 정부가 가지고 왔던 미중 사이에서의 어떤 전략적 균형 이런 기조는 계속 큰 틀에서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한편 두 후보는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든다거나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는 눈이나 비가 오겠고 황해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5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고 평안북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5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6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2도, 신의주 아침 영하 2도, 낮 4도, 구성 아침 영하 3도, 낮 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0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0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8도, 개성 아침 1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2도, 낮 6도, 신계 아침 0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9도, 장전 아침 4도, 낮 11도, 평강 아침 영하 2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는 장지는 오전에 가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합흥 아침 0도, 낮 8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3도, 청진 아침 3도, 낮 8도, 김책 아침 2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삼지연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7도, 낮 0도, 김영건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2에서 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3에서 6m, 오후에는 2에서 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1.5에서 3.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2에서 5m, 오후에는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미국과 니카라과에서 7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가운데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4연임 성공이 거의 확정됐으며 미국 이를 피난하고 나섰습니다. 7일 치러진 니카라과 대선 투표는 이날 오후 6시에 마감됐고 오르테가 대통령은 자신의 승리를 발표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한 차례 대통령에 오른 데 이어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 부통령으로 함께 당선된 영부인이자 정권 실세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는 이번에도 러닝메이트로 나섰고 당선 확정 시에는 부부 정 부통령 통치도 앞으로 5년 더 연장됩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번 선거 후 니카라과 국민 절대다수가 참여한 이번 선거가 테러에 맞선 승리라고 시정했습니다. 앞서 오르테가 정권은 자신의 승리를 위해 유력 대선주자 7명을 포함한 야권 인사들을 40여 명 체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르테가 대통령과 부인 무리오 부통령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결코 민주적이지도 않은 팬터마임 선거를 지휘했다며 이를 엉터리 선거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 적용했던 여행 제한 조치를 8일부터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 완전하게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공항과 육로를 통한 미국 입국에 허용됩니다. 여행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과 바이러스 음성 진단 결과를 제출하면 그동안 해제했던 행선지를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의 육로 여행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지만 별도의 음성 진단 결과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 중 한 가지를 완전 접종하면 됩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며 중국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7일 CNN 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체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국제 환경을 미국과 동맹, 우방, 가치를 공유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익과 가치에 보다 우호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하나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타이완 문제의 현상 유지와 중국과 타이완, 미국의 이익은 물론 영내 안보에도 부합한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런 인식에 따라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타이완 관계법을 고수할 것이라면서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에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일 무스타파 알카드히 및 이라크 총리를 겨냥한 테러 시도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스타파 알카드히 및 총리를 겨냥한 테러 공격을 규탄한다며 공격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라크의 민주화 과정을 약화시키려고 폭력을 사용하는 이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이라크 보안군이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를 규명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지휘원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과 독립을 지키려는 이라크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새벽 알카드히미 총리가 머물던 바그다드 관저에 폭발물을 장착한 무인기가 접근했지만 암살에는 실패했습니다. 중국군이 미사일 타격 훈련을 위해 사막에 미 해군 항공모함 모형을 만들어 놓은 곳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분석회사 맥사 테크놀로지는 7일 중국 신장 북서부에 위치한 루오창 인근 사막에서 모형 항공모함과 구축함이 만들어진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 연구소는 이 모형들은 최근 중국이 건설 중인 새 타격 훈련장의 일부라고 분석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동네 기자회견에서 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1월 9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